다니엘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범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사람이요, 가장 크게 고민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원하고 있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것 때문에 좀 고민스러워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많은 도움이 될 줄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를 믿어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크나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은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겠다는 그런 발상은 아예부터 버려야 하는 거예요. 도움은 커녕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은 더 나를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를 잘되게 하는 사기꾼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요, 그 믿는 폭만큼, 그 믿는 깊이만큼요, 이 땅에는 분명히 손해가 되게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이 땅에, 세상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뭔가 발전하고 세상이 부강해지고 세상이 힘을 가지는 그런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하고 재능 있는 사람 필요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 이 경쟁과 싸움의 세계 속에서 그 재능과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방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에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 잘못입니다. 양심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회사도 적당하게 술술을 부릴 줄을 알고 양심도 때로는 좀 접어두고 남을 죽여가면서 회사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회사가 원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결국 거짓이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피곤한 일입니다. 왜 피곤합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남들은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재미있게 사는데 예수 믿는답시고 주일이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놀러 다니도 못하고 교회 붙잡혀가지고 교사하니 뭐하니 이거다니 하면서 하루 종일 혹사를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안 피곤하다 그러면 그건 농땡이 부렸다 그런 말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피곤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예수만 믿으면 그냥 뭐 피곤도 없어지고 모든 수고도 예수가 다 짊어져 주니까는 걱정들 하지는 말라 이리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인들은 혼란이 오게 된단 말이죠. 분명히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 짐이 되고 피곤한 그런 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은 편히 쉬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혼란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일어난 상황,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잘 풀리고 저것도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내 멋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건 분명히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짐을 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걸 예수가 자꾸 지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라는 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고통, 그 괴로움의 십자가가 얼마나 컸더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지, 그걸 풀어내 팽개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라고 어떤 짐, 나에게 짊어지어지는 그런 짐들을 풀어내 팽개치는 것을 갖다가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상황으로 자꾸 연상을 합니다. 뭔가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죠. 일이 잘 풀려갈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예수 믿는 거라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에는 가짜 예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예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자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과 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짓된 예수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이 현실, 내가 이때에 살아가는 현실에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을 던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는 번민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번민, 괴로움이라는 거. 전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 다니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가볍게 부담 없이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게 도움이 아니고 나에게 더 큰 소원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속에서 번민이라는 거, 괴로움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이야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인단 말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 속에 엄청난 불구덩이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오다 상하지 않고 그대로 건져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요 풀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속에 함께했던 그 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보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게 2절을 보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풀무에서도 타 죽지 않은 세 친구를 보고 하나님이 일으킨 이적, 그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거, 이걸 보고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냥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지금 왕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결국 뭐냐면은 자기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런 기사를 입은 자가 나도 되고 싶다 그거예요. 제 친구가 입은 그런 기사와 그런 능력, 풀무에서 전혀 타적 건져내는 그런 능력을 나도 입고 싶다. 그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능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기 그 나라가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 그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풀무에서도 건져낸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함께하고 있는 그 나라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 세상에서 영원토록 강한 힘으로 존재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 기사를 일으킨 이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 그 나라가 강건하고 영원하다 그런 마음 가질 것 아닐 거예요.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 가정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면 내 가정은 그 어떤 사탄도 건들지 못하고 날마다 영원토록 편안하게 살리라.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신방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함께 하셔가지고 어떤 고통도 어려움도 물주이시고 모든 일을 주님이 다 도우셔가지고 잘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좋다고 아멘하죠. 그 의도가 뭡니까? 바로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내 가정에 함께 할 때 내 가정은 영원토록 평안하리. 내 가정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리. 그 마음을 살살 긁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몽땅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이적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나는 아무 탈 없이 이 땅에 잘 산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구역예배든 뭐든 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함께 하셔가지고 은혜와 믿음으로 이끌어달라 그런 기도를 제가 좀 자주 합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압니까? 좀 오늘 좀 알고 나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해가지고 이 가정이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 그 기도 속에 그 의도 속에는요 이 가정이 돈 좋아하면 돈 뺏어버리고 이 가정이 사업 때 하나님 뭘려면 사업 갖다 뺏어버리라 그런 의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정 망하게 해달라 그런 의도입니다. 이제 내 오라 말 안 하겠죠. 그런데 좋다고 확인하거나 알든 모르든 확인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요, 바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왕의 그 마음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하고 일치될 수가 있다. 이 왕의 마음이 지금 바로 내 마음 아니겠느냐? 평생 모르죠. 내가 그런 마음인지. 문제만 생겨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런 마음 절로 안 일어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이런 왕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원인이 꿈이죠. 꿈을 꿨어요. 5절에 보니까 왕이 두려움과 번민에 빠집니다. 5절에 보면요,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꾸어지는 게 꿈이 아니란 말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있는 것 같으면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뭐 좋은 꿈, 나쁜 꿈을 골라 꿀 수 없지 않습니까? 뭐 흔히 돼지 꿈, 개 꿈을 갖다가 골라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돼지 꿈을 꾸고 싶다, 하루 종일 돼지를 가가지고 돼지만 쳐다보나 돼지 꿈 껴줍니까? 그런 꿈 안 꾸지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지금 그게 꿈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아주 괴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뭐 그 꿈의 내용은 다음 주일 수요일날 말씀 그 나오니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간 지금 이 왕이 꾼 꿈은요, 왕에게는 무척 번민을 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수하에 있는 박사들, 뭐 박수, 술객, 술사, 점장이들, 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라 하지만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나라의 누구도, 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요, 이건 지금 단순한 꿈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인간 사고방식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편에서야만이 그걸 알 수 있어지는 것이지 세상 방식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해석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이 땅의 일을 갖다 알리고자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만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더라 그거예요. 알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새 친구를 막 높이면서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원한 나라, 그 권능은 대대에 이르는 나라, 그걸 자기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라는 영원할 거다. 그게 느부갓네살 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은 평안할 거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 아닙니까? 이게 왕의 이상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꿈꾸는 이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생각하는 그 미래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미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꿈은요, 처음에는 11절과 12절 보면은 왕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 나무가 큰다, 거기에 새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모습의 꿈을 보는데, 뒤에 14절가 오면은 뭐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나무로 쳐버리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왕이 꿈꾸는 미래인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 미래를 쳐버린 심판 그것을 갖다 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왕에게는 두려움이고 범인인 것입니다. 네가 꿈꾸는 미래, 그 좋은 미래,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이렇게 잘 펼 거다. 그런 미래를 찍어버리는 거, 그 미래 부정해버리는 거, 이게 왕에게 범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괴로움인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가지고 내 앞길에 창창한 뭐가 잘 되는 이 미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부정해 버리거든요. 그걸 깨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미래가 잘 것이라는 생각 이걸 깨버린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과 다릅니다. 절대로 달랍니다. 우리가 그, 주의 보면은, 뭐, 대학 나올 때까지 부모 설아에서 부모 보호받으면서 학자금 잘 내주면서 하고 잘 다녔던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일찌감치부터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업 포기하고, 세상 뛰어 들어가서 직업 가지면서 일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얘기를 시킬 때 얘기가 안 통합니다.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찌감치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 일한 사람, 사회가 뭔가를 안다는 거죠. 사회가 이런 거구나 알았는데 부모 보호 속에서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를 모릅니다. 그냥 머릿속에 배운 것밖에 없어요. 배운 것하고 현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사회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하고 학교에서 배우나 다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인격 가지고 이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착하게 사는 거, 양심대로 사는 거 세상 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뒤떨어져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생활 했던 사람은 현실을 아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안 된다는 말은 나오는데, 배운 사람은 그래도 양심대로 직장에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요, 실컷 데모하다가 사회 속에 딱 뛰어들면 달라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학교 때 데모할 때 자기 생각, 사회에 뛰어들지 않고 뭘 붙지 않으니까 뭘 모르거든요. 그러면 데모하는 이상 내리고 데모하는 건데, 사회에 뛰어들어가면은,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에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양심 팔아먹고, 착함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는 것, 다르다. 이게 결국 믿음은 현실과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믿음으로 살면 사회에서 잘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사회에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되는 것은, 도움 되는 것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이 땅 살아가는데 도움이 더 된단 말이죠. 예수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은요, 스스로 돈을 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주는 현실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다르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요, 돈 안 되는 거 벌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거 착하고 믿음으로 양심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벌어야만이 돈을 벌지 돈 안 되는 것에 몰두하다가는 항상 돈을 벌지를 못해요. 촌에서 살던 사람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합시다. 촌에서는 조그만 것도 나눠먹고 정으로 살던데 이 사람이 도시에 가서 몇 년 살고 난 뒤에 그런 게 남아 있겠습니까?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왜냐? 도시의 도움으로 살다 보니까 정으로 산다는 것이 도움은 도움이 안 나는 거죠. 정으로 사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현실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그 현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으면 내 나라가 영원한 나라, 부강에 잘 살 것 착각한 것과 똑같아요. 믿음하고 세상을 잘못 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도움 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손해보게 하고 욕을 먹게 하는 그 세상으로 뛰어들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뛰어드는 게 믿음이거든요. 교회마다 보면요, 애들이 국민학교 때 잘 나오는 애가 중학교 가면은 안 나오고, 중학교 잘 나오는 애가 고등학교 나오면 안 나오고, 청년 때 잘 나오던 애 사람들이 직업에 딱 뛰어들면은 거의 안 나와버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애들이요, 커가면 커갈수록 학교를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 믿는다는 게 학응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예수 믿는 게 출세에 도움이 안 되는 이걸 알게 되니까는 그만 교회를 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몰랐거든. 전에는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는 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했는데 직접 부딪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믿는 게 세상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누가 교회 나옵니까? 안 오면 말죠. 교회 안 나오면 만단 말입니다. 안 오면 신앙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신앙도 없으면서 그동안 교회 왔다가 돼가지고 그만 예수 믿어도 세상에 도움 안 되구나, 나중에 하나님 욕하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겁내가지고 할 말 못하고 그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말 그대로 해가지고 진짜 신앙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해 가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믿음이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가르치니까는 많은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채 하면서 하나님 찾도록 하는 거, 이런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왜 세상에 살 때 괴로움이 되고 범이 됩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그게 7절 보면 나옵니다. 7절을 보면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애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온 나라의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 꿈 해석하는데 못합니다. 이들이 왜 못하는지 압니까? 왜 꿈 해석을 못하느냐면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다르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창하는 게 온통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땅의 것은 무너지고 사라진다,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 땅에서 크고 잘 되는 것인데 나는 미래를 그렇게 안 한다. 다 찍어버릴 것이다. 다 없애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 이 땅이 장차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있는데 세상 편에 있으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어떻게 잘 되는 게 목적이기도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게 바로 그 박수들, 술객들 모습이었습니다. 박사가 뭡니까? 박사들은요, 나라를 부강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죠. 대통령 옆에 장관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온통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살게 하고 부각시 이게 그들 목적 아닙니까? 그게 장관이고 박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게 자기 생각, 자기 방, 자기 목적이고 그게 당연한 것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경제와 비교하는 거 이게 그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전 반대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손해보는 게 하나님 방식이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요 두 세계를 동시에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은요 포기를 해야 돼요. 어느 쪽을 포기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세상 법칙 세상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쪽에 서야 한단 말이죠. 세상을 보고 참 불쌍하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제공하지를 않아요. 세상을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힘이 들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살 때 번민, 괴로움이라는 게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괴롭습니까? 왜 번민이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은요 모든 게 세상적입니다. 내 관심 있는 게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것 달라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고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친구 만나가 새벽 2시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하면 이제 조금 뭔가 알아가요. 뭔가 알아가는데 그래도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아 제일 쉬운 것은 하나님은 세상하고 반대다. 이것만 알면 된다. 근데 그게 쉽냐 그 말이죠. 그게 쉽냐.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다. 자 그랬습니다. 세상과 발맞추어 나가는 그게 기독교라면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말은 맞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그래도 그걸 버리기 힘들다는 거죠. 자꾸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착한 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또 뭘 하고 뭐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이걸 자꾸 연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이게 이 땅과 하나님과 다른 법칙,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 세상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서로 만나주면 다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에 서 있는 게 바로 신자 아니냐, 그 말이죠. 거기에서 있으려다 보니까는 괴롭고 번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한 사람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점차 멀리 떠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걸 원래 기획을 해야 돼요. 세상을 사는데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요 미래를 바로 아는 가운데에서 내 미래를 바로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은 아니냐? 하나님은 왕의 그런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그게 아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내 마음이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 마음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좀 분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 편에서 괴로움과 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을 알고 그쪽에서 영원히 살아가는